우리가 만약 에덴 동산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혹시 우리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에덴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집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먹을 것에 관하여 입을 것에 관하여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긴 다 준비된 모든 것이 갖춰진 자리죠. 그래서 더 큰 집을 살 필요도 없고 또 무엇을 먹을까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또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덴과 같은 이 공간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거죠.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에덴의 상황을 첫사람에게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들 가운데 이 권한을 주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땅에 이 씨 맺는 채소와 또한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사람의 식물에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먹고 누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이 창조의 것들을 인간에게 부여하시고 그것을 보기에 좋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덴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는 사실 가장 좋은 조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것들을 맛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을 지켜가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선악과 나무를 건들지 않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이것만큼은 너희가 다른 것과 다르게 이것을 만지거나 혹은 이것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셨다는 거죠. 이 선악과 나무에 관하여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선악과는 어떤 의미냐?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경계를 주신 겁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인간이 경외해야 할 대상으로서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낮추어 살게 하려고 즉 우리는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지켜가는 그 원리로서 바로 이 선악과 나무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이것은 명령이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먹지 않고 지켜갈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유지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일에 관하여 분명하게 아담에게 경고하십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 금지의 명령을 어깁니다. 이 영악한 뱀은 여자를 유혹했고 그 유혹에 넘어간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보았을 때 그의 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그 실과를 따서 자기도 먹고 또한 그것을 가져가서 자기의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였다는 거죠. 이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사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불순종의 사건은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커다란 이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를 안게 되고 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인간의 원죄가 형성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서학자 매튜 헨리는요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성경의 모든 이야기 중에 가장 슬픈 이야기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의 범죄는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이 죄 가운데 살게 되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일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가장 슬픈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면서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이전과 다르게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느냐? 하나님께서 에덴에 임재하실 때에 아담의 마음은 기뻤습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하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아담의 마음 가운데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 혹은 하나님 앞에서의 숨기 원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람은 어떠냐면요, 죄를 범하면 숨기 원합니다. 남들이 모르기 원합니다. 또 감춰지기 원합니다. 누군가 만약 이 안에서 어떤 죄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의 마음은 이것에 관하여서 자기가 가려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 때문에 죄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자기의 상황을 제한해버립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마치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의 이 사명을 받아서 그는 니느웨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서 그 배 안에서 그 배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잠을 청하며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오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도 오셔서 그 잠자던 요나를 이 뱃사람들에게 붙잡히게 하시고 그를 바다에 던져서 그로 하여금 다시 마음을 고쳐 하나님이 명령했던 니느웨로 가게 만드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입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여러 아내가 있었지만 우리아의 처 바세바를 보고 그를 얻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하였던 악행은 이 바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전장의 가장 앞에 세워서 그를 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왕에게 와서 이것을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다윗의 생각에서는 누구도 이 사실을, 내 의도를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합니다.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고 이대로라면 너의 가문은 칼의 이 멸절의 일들이 나타날 것을 경고하십니다. 결국 다윗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청하게 되죠.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어떠냐면 이걸 하나님이 모르시기를 혹은 하나님에게 이래서 일에 관하여 아무 말씀도 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가 예찬했던 것이 바로 시편 139편의 하나님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늘 끝에서라도, 저 바다 끝에서라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죄를 범하고 혹은 하나님에서 악을 행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혹은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도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그 죄의 수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범죄한 인간, 죄로 인하여 하나님부터 멀어져가는 인간의 특징의 모습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저는 한 세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보기 원합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 특징이 무엇이냐? 본문을 보면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벗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벗었기 때문에 그 수치를 가리겠다라고 무화과 잎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벗었다는 의미는 단지 외형의 옷을 입었다 혹은 안 입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태가 아니라 이들은 이제 이전과 달라져서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자신들에게서 무뎌진 자신들의 그 양심과 혹은 도덕적인 것에서 자신들이 이탈되어 있는 그 벗어난 상태의 그 부분을 보고 수치심을 느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하든 간에 자기들을 좀 가리고 싶었던, 자기들의 현재 상황을 좀 감추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들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이라도 따서 뭔가 가려질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난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품으로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게 했지만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은 자기의 부끄러움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의 수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꺼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인식하는 것이 인간 가운데 들어왔을 때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죄를 인식했다고 과연 죄를 다스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때 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죄를 짓지 못하게 다스렸느냐? 아니요. 가인의 시대에 왔을 때 오히려 그들의 죄는 더 놀랍게, 걷잡을 수 없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죽이느냐? 자기 형제를 살인하는 이 죄악 가운데 헤어날 수 없는 이 고통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범죄한 후에 인간은 이 자기의 이 상황,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상태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범죄한 이 아담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범죄한 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숨기 시작합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잘못하고 나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다가 걸리면 그 현장 가운데 아이들은 부모를 똑바로 쳐다보질 못해요. 두려워서 혹은 잘못한 것이 걸렸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당할까봐 숨고 싶어하는 게 아이들의 마음이죠. 여러분, 죄인의 속성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뒷걸음질 치고 어딘가로 숨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 정말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오늘 아담과 하와도 그들이 택했던 것은 고작 나무 사이에 피하여 숨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으면 걱정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거나 점점 하나님부터 피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를 피하고 있고 기도하는 자리로부터 멀어져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점점 멀리 떠나가는 모습을 발견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본능적으로 나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가고 있는가를 살피셔야 돼요. 인간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의 죄의 문제가 드러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 때문에 뭔가 마음 가운데 거리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장애의 상황을 느끼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금 그와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특징, 죄를 짓고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숨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숨으면 혹시 하나님께 보이지 않을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두렵기 때문에 이 두려운 마음으로 인하여 숨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상황, 즉 이들은 지금 숨는 상황으로 하나님을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특징이 무엇인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핑계하고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의 이야기를 보면 서로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이 모든 상황은 이 하와라는 여인 때문에 왔다고 하와에게 전가시키고요, 또 하와는 뱀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그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와를 그에게 처음 이끌어왔을 때 아담은 그 아름다움, 그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기쁨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하와를 보고 그가 뭐라고 말하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면서 하와는 나와 평생을 같이 할, 나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인정하며 하와를 격찬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죄를 범한 인간은요, 자기와 한 몸 되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조차도 같이 하기 싫어하는, 분리시키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전가하고 싶은 이 충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담의 상태는 어떠하냐면 하와에게 이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하나님, 이 여자 때문입니다. 이 여자로 인하여 내가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자기는 이것에 관하여 잘못 없는 것처럼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아담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은 이렇게 말하면서 여인을 말하고 있지만 이는 또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여자를 내게 주셔서, 왜 이 여자를 내게 데려와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죄를 범하게 만듭니까? 결국 하나님의 책임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결혼하는 남녀를 보면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이 땅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이 사람을 택했다고 말하죠. 그런데 서로가 싫어지고 서로가 멀어지고 서로가 죄로 인하여 분쟁하기 시작하면 하필이면 왜 너를 만나서라고 말, 이 말이 달라져 버립니다.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급변하는 거죠. 아담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오늘 그에게서 지금 나타나는 것은 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핑계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이 범죄한 인간은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하나님부터 멀어져 갈 수밖에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말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하기에 급하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담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를 찾고 물으시는 겁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 향하여서 피하려 하고 숨으려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죄인 된 인간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느냐? 왜 친히 찾아오시느냐?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의 수치심 때문에 그의 죄에 관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똑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친히 찾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느냐, 그는 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느냐,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로서, 우리의 힘으로서 이 십자가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과의 막힌담을 허르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이 의를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화해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사람들은 그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숨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느 때에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느냐, 본문 8절을 보면 바람이 불 때입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날이 서늘할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언제냐, 낮에 그 뜨거운 시간이 지나간 그 이후에 서늘해진, 즉 바람이 불고 저녁이 가까웠던 무렵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시점으로부터 지금 하나님이 찾아온 시간 가운데는 약간의 이 간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간격을 두고 이들 가운데 찾아오셨을까? 하나님은 이 범죄한 인간에 관하여 어떠한 마음이기에 이렇게 텀을 두고 오셨을까? 만약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죽이기 원하셨다면 아마 칼을 빼들고 그 상황 가운데 직접 오셔야 됩니다. 신속하게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날이 서늘해질 때, 이들이 죄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문제 때문에 숨게 되는 그때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바로 그때까지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용서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인내와 또 긍휼 가운데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 죄를 인식하고 이제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 에덴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던 그 물음이 뭐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이 물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물음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물음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마음을 담고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이 말씀 가운데는 죄로 무너진 심령을 깨우는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아담은 지금 그의 마음, 이전까지 하나님과 자유하게 했던 그 상황에서 죄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무너져버리고 그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치 마비된 자와 같고 차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두면요, 이 양심은 이제 무디어지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비된 자와 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 인간의 죄를 짓는 양심에 관하여 화인맞은 양심이라는 말을 하죠. 이 뭔 말입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무디어져서 자기가 죄를 짓는지 악을 행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만큼 이제 죄로 물먹고 또 마시는 그러한 어리석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는 어떠하냐? 죄는 양심을 소리 없이 죽이는 독약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죄로 물든 인간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죄 가운데 빠져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 죄로 무너진 심령을 깨우기 위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깨어날 수 있게 그를 열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정말 혹시 당신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무뎌지고 하나님 앞에 무감각한 상태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는 아담에게 하신 말씀일 뿐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는 나에게 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도 아담과 같이 무너진 심령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여기 나오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는, 죄인의 상태를 알게 하는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그가 서 있는 위치를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가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그 물리적인 위치를 모르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그의 상황을 묻고 있는 겁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떠나가 있는 그 상황,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그 현재를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 가운데 자기의 상태를 알게 하는 겁니다. 아담의 상태는 지금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쁨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하냐? 지금은 나무 사이에 숨어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모습, 그게 바로 아담의 상태, 죄에 빠져있는 상태인 거죠. 바로 이 음성 가운데 아담은 자기의 현재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음성이 듣고 아담이 이 음성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을 또한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말하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린 그 심령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슬픔의 음성이 바로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이전까지 하나님께 나와서 제잘거리며 떠들던 아담의 모습,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은 어떠하냐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숨어있는 이 상황,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분명히 경고도 했고 하지 말라고 했건만 그것을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지금 그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지시는 겁니다. 죄로 단절된 인생,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사단에 얽매여 끌려가는 그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부르시고 싶은, 그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말할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이 소리가 들리거든, 이 소리를 들었거든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아담에게 이 말로써 그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찾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 혹은 잘못된 신앙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찾기 원하시는 겁니다.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것이 원인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코로나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불의하고 악한 것과 혹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온 것이 오히려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난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 원했던 사람은 이 어려움 중에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결정하는 것이고, 이 이유로 이 조그만 문제로 말미암아 핑계 삼는 사람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떠나가고 멀어져 가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고 그것으로 핑계 삼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의 길로 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할 때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져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서 있는 현재가 어디인지를 보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신데도 불구하고 차마 나아가지 못하고 나무 사이에서 숨어서 머뭇거리며 혹시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날까봐 걱정하는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 각 사람은 자기의 신앙의 현재를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옳은 길 위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뛰어나갈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큰 문제를 겪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요 한 젊은 목사님 가정을 만났어요. 그 교회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좀 안 게 있는데, 그 교회는 대학가 근처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구성원을 보면 어른 성도는 많지 않아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그 학생들이 그 교회를 출석하면서 이 아이들이 여러 가지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해서 좋은데, 문제가 이 아이들의 마음가짐이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 교회에 오는 것은 이 교회가 작은데 이 교회가 잘 안 될까봐 우리가 와주는 거야,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 찬양도 해주고 우리가 와서 주일학교도 가르쳐야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앞에서 찬양 실컷 하고 예배가 시작될 때 없어져 버렸어요. 약속 있다고 가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로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해주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 해줘야 일이 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불러다가 가르쳐줬습니다. 얘들아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돼. 그런데 하나님께 나올 때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감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신앙의 올바른 것이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아이들 중에 아 옳다라고 돌이키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듣고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러는 사람이 있는지 않을까라고 많이 염려가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요즘 예배하는 태도를 보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신실한 예배자로 앉아있는 건지 마지못해 끌려 나와 있는 건지 마치 예배에 안 나와주면 교회가 안 될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예배의 태도가 좀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제가 요즘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자리에 많이 모이지 않고 이전보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자리 가운데 사람이 너무나 현저히 적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안 하면 하나님이 슬퍼할까 봐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될까 봐서 그런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것을 그 기쁨과 감사로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물으실 겁니다. 너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예배 자리에 있는데요? 아니, 너는 껍데기만 와 있을 뿐 너의 본질은 너의 전심은 내게 와 있지 않다라고 오히려 책망하실 겁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오십시오. 예배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누굴 위해서, 남을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온 것이지 목자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예배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어디 있냐 물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나는 주님 앞에 있으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다라고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불분명 가운데 있는 것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나무 사이에 세상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착각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아니요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이야기는 그들이 현재 서 있는 위치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들의 신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최선의 신앙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최선의 믿음으로 살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고 그 위선과 외식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내 모습은 언제나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나는 지금도 옳은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로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느낄 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 삶에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전혀 거리낌이 없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사랑 앞에 진실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물으실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신앙의 정점에 있습니까? 혹시 나의 신앙은 이전보다 퇴보해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 조금 있으면 나무에 숨어서 하나님이 보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거든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리석음에서 털어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전진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십시오. 시대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여러분 믿음이 퇴보하는 모습을 보는 것, 이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겁니다. 너는 지금 나의 길로, 내가 이끄는 길로, 이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가? 이 믿음의 길을 지켜갈 때에 너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이를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믿음의 옳은 길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지켜가고 있는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며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신자는 자기의 있어야 될 곳을 지켜야 됩니다. 그곳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서 세상 가운데 불의하고 악한 길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경주제일 침례교회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는 오늘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르실 때, 사랑하는 자여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가 숨는 자와 같고 두려워하고 피하는 자와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화답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고 온전한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주제일침례교회 속한 모든 성도가 믿음의 자리,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도하는 이 자들을 지켜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분명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